지나간 한 주간을 우리 모덕 이태원 참사의 소식을 되새기면서 마음 무겁게 지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의 죽음 앞에 영혼이 괴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금은 애도와 수습을 감당하는 것에 교회의 중재를 보태야 될 때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종류의 신생의 외래 축제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우리의 고유한 명절과 전통만 지키고 살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개방적인 사회이고 세계화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다양한 세계의 각종 문화를 즐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또 막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슬람 국가들처럼 문화적 고립주의를 선택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저는 그 해답이 성경 다니엘서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 주간 내내 다니엘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유대 손년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난생 처음 외부 세계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면서는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단일 종교, 단일 문화, 단일 전통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와보니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신세계가 그 앞에 펼쳐졌습니다. 생김새도 각양각색이었던 다양한 민족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여러 문화들,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많은 종교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 모든 것이 다양성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혼란스럽고 현란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은 자기 미래들을 개척해 나가야 했고 그 와중에서도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공존 불가능해 보이는 상호 배타적 여러 문명을 한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신앙적 투쟁 역사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시간에 다니엘서 1장을 함께 읽으면서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많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해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길을 영혼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 먹고도 건강했던 것은 자기 영혼의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언젠가 채식주의자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다니엘 1장의 말씀을 예를 들면서 채식이 육식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이 다니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과 해석을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리시는 축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순결 지킴의 시험을 잘 견뎌냈습니다. 자기의 영적 순결도 지켰고 몸도 더 건강해졌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청소년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능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결국 1장 19절 말씀에는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창세기 41장 46절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가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때문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 앞에 섰다는 말은 바벨론 왕궁에서 중직에 기용되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유대의 포로 소년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양하고 낯선 이방의 문화 속에 살면서도 자기 영혼의 순결을 지키는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심을 보여주는 이 말씀은 오늘날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였습니다. 영혼의 순수, 영혼의 성결을 지키는 것이 매우 위험한 도박 같아 보이지만 그 위험을 각오하고 영혼을 정결케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사면 초가의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능력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경험했던 위기가 이 음식 사건으로 종결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장에 기록된 이 어이없고 참담한 역사는 바벨론의 폭군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기억이 몹시도 그를 불편하고 괴롭고 공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데 단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모든 무당 술사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당연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불려갔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지혜자들은 한결같이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다고 했지만 왕은 답답해하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꿈의 내용을 알아내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신하들이 중간에 서서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역설냈지만 왕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마침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때의 사정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했습니다. 폭군의 꿈 때문에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살육극의 희생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난감한 처지에 다니엘이 빠져듭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겪었을 젊은 날의 삶의 고뇌와 투쟁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왕의 측근으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기와 모함을 견뎠을 것이며 끝없는 견제에 시달리면서 오로지 자기 실력 하나로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힘겨운 삶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당시의 국제정세 하에서 패전국의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 소년이 바벨론 왕궁에서 중직의 고위관료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 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됐던 그 시기에 이 사건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답답한 것은 그로서는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시기하거나 모함해서 된 일이면 왕의 마지막 정의롭고 지혜로운 판단의 기대를 걸어볼 수도 있겠지만 또는 타협과 설득과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왕이 내린 처형 명령을 당시의 바벨론 왕궁에서 누가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다니엘로서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발부둥치며 살아왔던 모든 노력과 성취가 물거품이 되고 인생의 화려한 꿈과 소망이 안개처럼 사라질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답답한 상황을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것은 다니엘의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그는 처형을 집행하는 시위대장과 의논하여 시간을 얻은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대책을 세웁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윗이 내린 최우선의 대책은 기도였습니다. 물론 다니엘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 종류의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정치적 노력을 할 수 있었겠죠. 이미 그는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고위 관료였고 그가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 보시는 것처럼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과 대화하여 처형 대상이었던 그가 집으로 무사히 귀가한 것만 보아도 그의 정치적 능력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와중에 홀로 살아남을 길을 모색하려는 정치적 선택을 그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왕궁을 빠져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길로 어디론가 도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망명을 선택한다면 그를 받아줄 나라가 얼마든지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누구보다도 총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른 여러 방안들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결론은 기도입니다. 그는 자기 지혜나 정치적 힘이나 지금까지의 경험이나 자기 똑똑함을 의지하려 하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주 우리가 위기 때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게 자기 능력과 경험으로 현재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시도하는 습관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럴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옳습니다. 잭 밀러 목사는 나 자신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주 자동적으로 대책 회의를 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명분을 찾아내려 하고 머리를 이용하고 재능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구하게 됩니다. 물론 다 필요한 일이고 순서이겠으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도무지 길이 없는 문제들을 앞에 두고 사람들의 대책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도무지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사방이 막혀 있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기 무능과 한계성을 인정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간구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 따르면 여호사밧 왕의 시절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유대를 정복하기 위해 정벌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지금의 사해 근처까지 진출하여 유다 왕국을 틈 밑에서 위협했습니다. 대책이 없었고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막을 수도 상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급한 여호사밧 왕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인 주전 701년에 산헤립 대왕 이끄는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종용합니다. 히스기야는 당시의 상황을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 하나 힘이 없음과 같다고 탄식하면서 자신의 무능에 대하여 절망했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룻밤 사이에 그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북한의 미사일은 매일처럼 동서로 날아가는데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근로역은 저하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기만 합니다. 현실이 되어 다가오는 경제 위기 앞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급기야 이태원 사태와 같은 참사가 또 생겼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 모두가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달아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과 망상의 죄를 회개하고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나 정당은 물론 각종 시민들, 시민단체들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집단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허망하고 교만한 자기 기만인지를 우리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아도취적인 주문을 외울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가 무능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에게 길도 방법도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시오라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19절에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연비란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했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출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없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암울하게 느껴질 때라도, 대책이 없어 보이고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여셔서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출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다니엘의 중요한 요소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은 신앙인으로서의 담대한 용기입니다. 다니엘의 용기는 이 위기 앞에 현실에서부터 도피에 숨어들거나 비겁하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에서부터 나타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처형 리스트인 살생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감히 왕 앞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일에 외면하려 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서 수습과 해결책을 찾아 나갑니다. 여기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친구들과 더불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왕의 꿈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아랑됐다는 것만 가지고도 온 나라를 놀라게 할 만큼의 큰 사건이었고 정말 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꿈의 내용, 해석의 내용 때문입니다. 그의 꿈 내용을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생략합니다만 요약하면 왕의 나라가 결국은 산산조각나서 흙먼지처럼 사라질 때가 멀지 않아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벨론을 신바벨론 제국으로 불렀고 느부갓네살은 제국을 건설한 통치자였고 그의 잔혹함과 냉정과 무자비함은 모든 식민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비판과 도전을 결코 용하지 않았던 통치자였기에 그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왕 앞에 가서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산조각 나가서 사라질 때가 곧 다가옵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니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때 보인 다니엘의 담대한 용기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동료들의 생명을 구호하려는 용기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합니다. 어쩌면 죽이지 말 것을 간구하는 다른 모든 지혜자들이 평상시에는 그의 경쟁자들이요 정적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번 기회에 사라지게 되면 지혜자 그룹에서 다니엘의 독주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열하고 교활하게 홀로 사는 길을 구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동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가장 먼저 구합니다. 여기에 진정한 지식인의 용기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을 조차하지 않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서서 꿈의 해석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왕의 핀잔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47절 말씀에는 이 증거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라고 탄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줄 아는 전도자의 용기가 있어야 우리의 내일의 출구를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셋째는 진리를 전하는 담대한 용기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의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먼지처럼 흩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런 해석이 왕의 분노를 폭발시켜 그의 생명이 정말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명예도 권력도 문명도 다 풀처럼 자라고 꽃처럼 피었다가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여 영원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진리임에서 동시에 느부갓네살에게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듣기 좋은 말로 사람의 일시적 감정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오라 호통을 친 것처럼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진리를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우리의 내일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하에서도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비겁하게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진리를 전하고 외치는 것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다니엘이 한 번의 용기가 그 민족 전체를 해방시켰다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자동적으로 재건되게 만들어주셨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앞날의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게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도 그와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결국 다니엘이 자기 조국 땅을 발로 밟아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기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기 신념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이 내 신념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은 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장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그의 모습이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던 많은 포로되었던 유대인 동족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용기를 주었겠습니까? 저 젊은이들이 저렇게 이겨내고 돌파해 나가는 것을 보니까 이 포로된 땅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도우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는 거다라는 위로와 소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의 거룩한 용기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모든 민족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끝없는 용기와 믿음의 부흥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5천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시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용기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마치는 세상의 역사를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합시다. 용기로 무장합시다.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혼란하고 오늘의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사는 젊은이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 사는 것을 피할 수가 없지만 이 속에서 영혼의 순결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앞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출구를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세력들 앞에 서 있을지라도 담대한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실천하십시다.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날마다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 실천의 근거가 되는 말씀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조수 쫓아내서 그 땅 차지하게 하시던 하나님,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던 역사를 만들어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참담한 땅,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하나님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선포입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버리지 않으셨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순종이 가능하고 이 실천이 가능하고 이 기도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대책이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담대합시다. 우리 앞에 출구를 보여주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